마인드 스케치. 호텔이나 백화점 또는 이색적으로 지어놓은 갤러리의 화려하고 커다란 입구.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런 것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어쩐지 출입을 망설이고 쭈뼛거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골목 안 낡은 간판과 소박한 입구가 있는 칼국수집이나 국밥집은 어떤가요? 언제나 누구나 선뜻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문은 어떤가요? 화려한 치장으로 많은 것을 가려놓은 문인가요? 아니면 작지만 누구나 쭈뼛거리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편안한 문인가요? 언제나 누구나 선뜻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문을 갖고 싶은 오늘 마인드 스케치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이승희입니다. Imagine there's no heaven. It's easy if you try. 이승희와 함께하는 마인드 스케치. 첫 곡은 에이브릴 라빈의 Imagine 들으셨습니다. 친구 같은 마인드 스케치와 오늘도 행복한 시간 만들어 가길 바라고요. 마인드 스케치 1부 마인드 테라피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함께 우리들의 일상 고민 나누는 시간이고요. 마인드 강연을 들으면서 함께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마인드 연구소 마랩과 함께합니다. 조아라 강사님 그리고 게스트 표라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지난주에 휴가 많이들 다녀오셨더라고요.
아, 네, 네.
두 분 휴가 다녀오셨나요?
아, 네. 저는 좀 특별한 휴가를 보냈어요.
어디
네.
뭔데 갔다 오셨어요?
아, 네. 저희 마인드 연구소 팀이 여름을 맞아 청소년 캠프를 열었는데요.
아, 휴가도 팀과 같이 하셨군요.
아, 네. 너무 행복합니다. 네. 네. 인천에 중고등학생 70명과 강화도를 다녀왔거든요.
오, 강화도 예. 좋죠.
좋았어요. 네, 그래서 공기도 좋고 경치 네. 좋은 곳에서 2박 3일 보내고 왔습니다.
네, 강사님 어떤 캠프였나요?
저희 그 청소년들을 위한 자원봉사 캠프를 함께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올바른 인성도 가르쳐주고 네. 뭐 진로 문제라든지 또 아이들의 꿈 또 서로 이렇게 요새 친구들은 개인적인 성향이 좀 강하잖아요. 네, 함께 네. 단체 생활을 하면서 서로 팀워크도 다지고 서로 배려하는 마음도 키우는 그런 캠프 프로그램으로 정말 즐겁고 의미 있게 아주 네. 신나게 보내다 온 것 같아요.
네. 70명과 함께 하셨다는데 네. 근데 이 아이들이 청소년들, 중고등학생이었죠?
네. 네.
집을 떠나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하고 또 마음을 나누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학생들에겐 굉장한 도전이었던 것 같은데 다른 사람과 맞춰가는 과정이 청소년들의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캠프가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에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유라 씨 우리 강사님 바빠지시겠죠? 네, 많이 바빠지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럼 오늘 마인드 스케치 사연 읽고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40세 회사원 이종욱입니다. 요즘 고민이 생겨 마인드 스케치에 조언을 구하고자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말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날 계획도 짜보고 서로 전날 있었던 일들 그리고 요즘 사회 현상에 대해서 의견이나 정보를 나누는 시간이 너무 즐거워요. 또 회의를 할 때도 회사를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모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희열을 느낍니다. 그리고 회의 속에서 나온 아이디어들이 결과로 나오면 너무 보람차고 흥분돼서 말이 많아지다 보니 회의도 길어지더라고요. 그러다 하루는 부하 직원이 서류를 갖다 주면서 머뭇머뭇 서 있길래 무슨 할 말 있냐고 물어보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직원들 사이에서 부장님이랑 대화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한다고요. 일단 회의가 시작되면 끝이 안 보이는데 더 중요한 건 도대체 회의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직원들이 의견을 내려고 하면 조금 듣다가 바로 중간에 끼어들어서 결국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바람에 마음이 상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얼마 전 있었던 회사 전략회의에 열심히 발표를 준비해서 나갔는데요. 다 끝난 뒤에 이사님이 부르시더니 도대체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 요점이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부하 직원들도 그렇고 또 이사님한테까지 그런 말을 들으니 제 열정을 몰라주는 것 같아 서운하기도 했지만 반성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의 말도 좀 듣고 조리 있게 말해야 하는 방법을 배워야 할 것 같은데요. 강사님, 저를 위한 솔루션 부탁드립니다.
네. 단순히 말을 많이 한다고 싫어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쵸. 너무 일방적이었던 건 아닐까. 심지어 상사시잖아요.
네, 맞아요. 네. 열정이 넘치는 건 회사이나 직원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긴 한데, 아, 그게 또 너무 과하면 상대방이 받아들이기 그쵸. 힘들죠.
네. 네. 그래도 이제는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셨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한 솔루션 부탁드릴게요. 강사님.
네. 오늘은요, 요점만 간단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요점만 간단히.
네, 요즘 시대는 프리젠테이션의 시대라고 불릴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조리 있게 표현하느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말하기에 관심이 많은 편인데요. 요새 젊은이들이 많이 말하는 용어예요. 혹시 TMI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줄임말인 것 같은데, the most important, 가장 중요한 거, 이런 뜻 아닐까요?
저기, 승희 씨는 한때 영어 공부 좀 하셨나봐요.
네. 단어 공부 많이 했어요.
저는 들어봤어요. 네. Too much information이잖아요.
네. 그래요?
역시.
Too much information.
역시 유라 씨에게는 이 젊은 사람의 감각이 좀 있는 것
그럼요.
같아요.
그럼요. 네. 생일하고 늘 함께하다 보니 그런 것 같아요.
네. TMI라 의도치 않게 타인의 정보를 너무 많이 알게 되었거나 사소한 것까지 알게 되는 경우에 사용하는 말인데요. 보통 자신이 전혀 관심이 없거나 달갑지 않은 정보, 굳이 알고 싶지 않은 이야기까지 듣게 되는 경우에 이 말을 쓰곤 합니다.
네, 맞아요.
이와 조금 비슷한 표현도 있는데요. 필요 외에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을 가리킬 때 무슨 말을 쓸까요?
네, 저 알아요.
아, 그래요?
네, 투머치 토커요. 네, 근데 이게 박찬호 선수 때문에 생긴 말이라면서요.
우리가 예전에는 보통 말 많은 사람들을 수다쟁이라고 많이 불렀잖아요. 그런데 이제 박찬호 선수가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는 본인의 일대기를 장황하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때 박찬호 선수의 팬들이 나쁜 뜻이 아니라 그를 향한 아주 애정어린 별명을 붙여주게 되면서 생긴 신조어입니다.
네.
여러분들 주변에도 궁금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거나 말이 좀 많으신 분들 있으신가요?
어디가 낼지 않을까요?
네, 있죠.
네. 네. 일을 하면서 그런 사람 없는 건 못 봤어요.
저는 네. 제일 가까운 저희 남편.
남편이 그럼 진짜 피곤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말이 좀 많은 편인데, 네. 남편 진짜 더해서.
그래요?
네.
잘 만나셨네요, 두 분.
그런 분들이랑 있으시면 어떠세요?
처음엔 잘 들어주죠.
그쵸, 그쵸. 네.
근데 점점 이제 딴짓도 하게 되는데.
맞아. 그것도 안 듣는다 뭐라 하고.
네. 그쵸. 그럴 경우에 또 집중 안 한다고.
피곤하네요.
네. 대체적으로 정말 피곤하죠. 네. 저는 초등학교 때 운동장에 모여서 30분 넘게 그 애국조회 같은 거 할 때 네. 교장 선생님이 훈화를 하시잖아요.
저희 때는 땡볕이었어요.
그쵸. 맞아, 그래서 그 듣는 내내 도대체 언제 끝나나? 지겹다. 좀 핵심만 말씀해 주시면 안 되나? 이거 굳이 서서 들어야 되나? 그냥 프린트 한 장 나눠주시면 될 건데 라고 수도 없이 생각을 했던 네.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도 그러셨군요.
네. 지금 우리는 정보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인터넷에 널려있는 수많은 정보들 중에서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맞아요.
또 반대로 우리는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할 때 내가 말하고 싶은 또는 다른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을 전달해야 되는데 핵심에 벗어난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연을 주신 분도 주변 분들에게 그렇다는 평가를 들으니까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 하고 싶은 말이 먼저 좀 정리가 되어야 말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입을 딱 열면 쉽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네.
입을 열었는데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지
맞아요. 네. 맞아요.
말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 말도 정리되지 않은 채 나올 수밖에 없죠. 특히 요즘처럼 너무나 바쁘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시대에 자신의 마음을 정리해서 말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것만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습관을 형성해서 말을 한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대화할 때 좀 요점만 간단히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특별한 기술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요점만 간단히 말하는 세 가지 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는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점을 간단히 말하다 못해 말을 하지 말라는 건가요?
네. 평소 좀 말씀이 많으신 분들은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시작할 때 먼저 오늘은 내가 말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먼저 생각을 해보시면 좋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러한 다짐을 하고 상대방과 대화를 시작하면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가끔 던지는 질문에만 대답했을 뿐인데 오늘 대화 정말 즐거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거든요.
아, 별말 안 했는데
네.
이야기한 게 없는데 말씀 잘 들었다니요.
네. 생각해볼까요? 대화 중에 말을 멈추면 잠깐의 침묵이 흐르는데요.
네.
그때 그 침묵을 깨겠다고 말하기보다 잠깐 참으면 상대방이 먼저 질문을 해요. 그럼 질문이 곧 대화의 시작이 되고 그러면 상대방과 정말 의미 있는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조건 상대방의 말만 들어주라는 뜻은 아니고요. 내가 무언가 상대방에게 막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한 번쯤은 참고 먼저 들어보라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대화 중에 조용하면 그걸 좀 못 견뎌서 이렇게 먼저 말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럼 상대방은 좀 싫을 수도 있겠어요.
네,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군요.
네, 미국의 자동차 판매왕 조 지라드는 15년간 13,000대 이상의 자동차를 판매해서 미국 자동차 명예의 전당에 오른 유일한 세일즈맨입니다. 15년간 13,000대면 하루 평균 6대 정도 되는데 대단한 기록이죠.
하루요? 6대?
네.
한 달 6대 되는구나.
그렇죠. 근데 그는 35살 때까지는 실패한 낙오자였다고 합니다. 고등학교를 퇴학하고 구두 닦기, 접시 닦기, 건설 현장 등 온갖 허드렛 일을 했고요. 다니는 직장마다 쫓겨나서 40여 군데로 옮겨 다녔다고 해요. 그러다가 미국 쉐보레 자동차 대리점의 판매사원으로 입사를 했는데 어느 날 10만 달러짜리 고급 차를 현금으로 구매하기로 했다가 계약 직전에 갑자기 그 고객이 취소를 한 거야.
왜요?
대체 왜 취소를 했는지 너무 궁금해서 이 사람이 고객에게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왜 갑자기 마음을 바꾼 거냐고 물어봤더니 고객은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자네는 내 말을 진심으로 경청을 했나?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내 아들이 미시간 대학교 의과대학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해서 내가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을 했지만 자네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더군. 이렇게 고객이 말을 한 거예요.
네, 귀담아 듣지 않는 게 문제였네요.
그러니까
왜 축하받고 싶잖아요.
네.
네, 축하받고 싶었는데 오로지 상대방은 나한테 차를 막 팔기 위해 그런 마음을 저도 다칠 것 같아요.
실제로 조 지라드는 그 이야기를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고 해요. 네, 하지만 그날 이후에 그는 자동차를 판매하는 것보다 고객 한 명의 사소한 이야기까지 듣는 것에서부터 세일즈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 모든 대화와 말하기의 기본은 먼저 듣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 첫 번째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럼 이제 두 번째는 키워드로 말할 내용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말고 직접 한번 써보시기를 권해드려요.
말하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정말 생각해야 될 게 많네요.
그냥 문장으로 네. 쓰는 게 아니라 키워드로만 써놓으라는 건가요?
네. 약간은 뜬금없이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시겠지만 사연을 주신 분이나 아니면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일상적인 그런 대화보다는 일하면서 하는 말하기에 보다 더 큰 비중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동료 간이나 상사와의 대화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루기 어렵고 까다로운 내용들을 본인이 정확하게 이해해서 상대방에게 쉽게 전달해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네. 그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요한 말하기 상황에서는 먼저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를 합니다.
강연 이렇게 원고를 이렇게 처음부터 다 쓰시고 외우는 게 아니라 키워드로 정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사실 이렇게 원고를 다 외워서 하는 게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역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쵸?
또 어떤 부분은 이게 먼저 글로 쓰다 보니까 굉장히 어색하거나
네.
또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들도 나올 수 있거든요.
책 읽는다 하잖아요.
네, 그쵸. 네. 네, 회의나 중요한 프리젠테이션을 앞두고는 물론 원고를 쓰고 충분히 연습하시는 게 필요하지만 사람이 기억력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걸 다 외워서 달달달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전날에는 키워드 중심으로 요점 정리를 해두시면 다음날 실제 발표에서는 훨씬 더 핵심을 전달하는 말하기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쉽진 않겠지만 키워드가 확실히 정리되면 말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요점만 말하는 세 번째 방법만 남았네요. 궁금합니다.
네.
그런가요?
네. 네. 마지막으로는 바로 세 가지만 말하기입니다.
세 가지요?
네.
네.
이제 보통 말할 때는 최대한 많은 내용을 내가 사람들한테 많이 전달하고 싶어서 욕심을 부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맞아요.
30분 발표했는데 막 프레젠테이션 50장 만들고 네. 60장 만들고 너무 네. 많은 정보를 얻는 거죠. 저도 한 번은 강의를 할 때 한 번 삐를 받아가지고 썰을 엄청나게 푸는 바람에
네.
청중들을 지치고 짜증나게 하고 내가 전하고자 싶은 것들을 다 전하지 못하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멋지게 떠들어도 그게 말을 잘하는 거라고 느껴지진 않아요. 사람의 머리는 무언가를 기억할 수 있는 용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네네.
우리의 뇌는 새로 들어온 정보의 경우는 최대 3개 정도까지만 기억할 수 있다고 해요.
3개.
네. 그래서 보통 세 덩어리로 이루어진 전화번호는 그나마 잘 기억하는 반면에 네 덩어리로 된 신용카드 번호는 잘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잘 못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쵸?
그런 원리가 있었군요.
네. 그래서 이야기할 때도 세 가지만 딱 말하는 게 좋습니다. 적어도 듣는 사람이 세 가지는 기억할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오늘도 세 가지로 정의를 해주셨네요.
아, 그렇죠. 네.
먼저 듣기, 그다음에 네. 키워드 정리, 세 가지만 말하기. 네, 오늘의 강연 요점 맞죠?
네. 유라 씨 진짜 잘 들으셨네요.
역시 유라 씨가 아주 네. 명쾌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똑똑 유라 씨로 바꿔야겠어요.
네, 추가로 대화 말하기의 주인공은 항상 이야기를 듣는 상대방이고요.
네.
말하는 사람은 주인공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점만 간단히 말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속부터 또 머릿속부터 정리를 해야 합니다.
네네.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는 요즘 시대에 하는 일에 쫓겨서 마음마저 정리되지 못한 채 살아가지 마시고요. 오늘 강연 내용을 잘 기억해 주시면서 말하기 전에 마음 정리, 생각 정리를 하시고 이야기를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보다 잘 정확하게 전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네.
청취자분들도요, 요점만 간단히를 실천해 보시면서 함께 마음과 생각을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제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연 잘 들으셨나요, 청취자 여러분들? 먼저 듣기, 키워드 정리, 세 가지만 말하기. 요 키워드를 자신들 회의록이라 아니면 책상에 붙여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머치 토크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을 강연입니다. 저도 이렇게 강연을 들으면서 저도 솔직히 말을 했을 때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오늘 저부터 먼저 듣고 이 키워드 정리해서 말하는 거 이거 정말 저도 해보고 싶어요.
그러게요.
저도 강연을 하거나 어디 갔을 때 모든 것을 다 적었었거든요. 근데 그것대로 하려니까 더 힘든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오늘 강사님이 알려주신 방법을 꼭 실천해봐야겠다는 네네. 생각입니다. 네. 우리 유라 씨 오늘 강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저는 특히 이제 조지라드 얘기,
네네.
예, 그 고객의 그 말을 경청해서 어떻게 보면 성공한 것까지 얘기해주셨잖아요.
네.
좀 감동을 좀 받았고. 자, 오늘 강연은 뭐 이종욱 씨나 또 저에게도 도움이 많이 됐는데 저희 남편에게도 좀 들려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잔소리는 좀 듣겠지만 네. 필요한 일이니까요.
네. 네, 꼭 들어보시라고 좀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어떤 대화든 또 어떤 회의든 여러분 마음 먼저 정리하시고 생각 정리하시고 임하신다면 어디서나 언제나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사님 강연 너무 알찼고요. 감사드립니다. 네, 벌써 헤어질 시간이 되네요.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오늘 마인드 테라피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입으로 찾아올게요. 라이언 고슬링과 엠마 스톤이 부릅니다. City of Stars. 이승희의 마인드 스케치 2부. 꿈을 꾸는 사람들. 성공하려면 내면으로부터 다시 변화하라. 작가 스티븐 코비가 한 말입니다. 그는 성공의 조건을 내면에서, 즉 마인드에서 찾고 있는데요. 성공한 사람들이 가진 그들만의 특별한 마인드를 소개하는 꿈을 꾸는 사람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공간을 터트릴 듯 울려대는 록밴드의 음악. 1980년대의 두 장의 앨범 파이로매니아와 히스테리아를 연속으로 히트시키면서 미국을 비롯해 세계적 그룹의 반열에 오른 영국의 5인조 록밴드 데프 레퍼드. 1977년부터 현재까지 활동 중인 이 밴드는 전 세계의 누적 판매고가 1억 장 이상이고 메탈을 잘 모르는 일반 대중들에게도 인기가 많은데요. 이 밴드의 중심에 있는 드러머 릭 앨런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천재 드러머로 촉망받던 릭 앨런. 1963년에 태어난 릭은 9살 때부터 드럼을 시작했고 레드 제플린의 존 보넴을 우상처럼 생각했어요. 그의 어머니는 릭이 14살이 됐을 때 드러머를 찾는다는 지역신문의 광고를 보고 앨런의 손을 잡고 찾아갔습니다. 그 팀이 바로 데프 레퍼드였어요. 그 당시 이미 다른 4개의 아마추어 밴드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릭은 15살에 데프 레퍼드에 합류했습니다. 그 뒤로 연속 3개의 음반을 성공시키면서 신나고 강렬하고 시원시원한 데프 레퍼드의 음악은 전 세계적으로 대단한 인기를 얻었죠. 그런데 한창 전성기를 맞은 릭 앨런에게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1984년 12월 31일 그의 나이 21살 셰필드에 있는 가족의 집으로 신년 파티를 하러 가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가 몰던 스포츠카가 추월을 시도하다 속력을 통제하지 못해 돌담에 충격했고 안전벨트가 제대로 조여지지 않아 앨런의 몸은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갔습니다. 결국 왼쪽 팔 전체가 절단되고 말았는데요. 접합수술을 받았지만 감염으로 인해 다시 절단해야 했습니다. 드럼을 치는 릭 앨런에게는 사망선고와 같았습니다. 밴드의 멤버들 그리고 회사 전 세계 팬들은 충격에 빠졌고 어딜 가나 울음바다였습니다. 드럼 없는 자신의 인생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던 릭 앨런. 우울한 나날을 보내며 죽음을 선택할 기로에 서기도 했습니다. 멤버들도 릭이 없는 연주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며 대중들에게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음악만은 포기할 수 없었던 릭 앨런. 그리고 멤버들도 릭의 재활을 도우며 드럼을 연주할 수 있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멤버들은 고심 끝에 팔 하나만으로 연주를 할 수 있는 키트를 생각해냅니다. 6개의 풋 페달이 달려있는 특수 드럼 세트를 제작해
매일 8시간 이상을 연습에 매진했습니다. 팔보다 발이 더 빠르게 움직이는 자신만의 연주법을 개발한 그는 멤버들과 완벽한 호흡을 맞추기 위해 한시도 쉬지 않았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한계도 수없이 만났지만 그때마다 그에게 힘이 되어준 것은 가족과 멤버들, 그리고 그를 믿고 응원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2년 뒤 1986년 몬스터 오브 락에서 다시 모습을 보인 데프 레퍼드는 1987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메탈 앨범 중 하나인 히스테리아를 발표했습니다. 그 앨범으로 4년이라는 긴 공백을 깨고 다시 정상에 오른 데프 레퍼드. 한쪽 팔로 드럼을 치는 모습에 모두가 감동했고 감동은 곡 열광으로 바뀌었습니다. 닉에게는 외파리 드러머라는 호칭이 붙으며 그의 연주는 이제 하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닉 앨런은 그렇게 팬들의 환호 속에 재기에 성공합니다.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실패와 불행의 늪에 빠져있진 않나요? 누구나 힘든 시간이 찾아옵니다. 누구나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닉 앨런은 말합니다.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간이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 모른다고요. 어려움에 빠져있는 이 시간이 당신이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 확인할 기회입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면 당신에게는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물 흐르듯 한다. 쉽게 진행된다는 뜻으로 종종 쓰는 말입니다. 하지만 물이 쉽게 흘러간다는 것은 오해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물도 뼈가 부서지게 힘을 쓰면서 죽을 힘을 다해 겨우겨우 흐르는 건지도 모릅니다. 바위를 만나면 부딪히고 부서지고 절벽에서는 눈 딱 감고 뛰어내리고 또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 불안해할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냥 가진 게 아니에요. 그것에는 절실함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 담긴 절실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마인드 스케치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지금까지 이승희였습니다. 우리 또 만나요.